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솔직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막 이렇게 좀 의아해하지만 그런 말들도 쉽게 직설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 해놓고 왜 지금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참 이 시대를 떠나서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어떤 문화와 어떤 언어 이런 나이 이런 것을 떠나서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편이 사랑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쉽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말하는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직업 뭐 이런 일들 그런 데서 비롯된 나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개인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형적인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처음의 시작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피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얕잡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먼저 내려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 누가 그랬어? 먼저 선수를 쳐야 됩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뒤로 숨겠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숨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너 위에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예쁠까요? 아니면 참 저놈 얄밉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뒤에 꼭 붙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길이지만, 내 스타일하고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하에만 내려가면 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감각을 놓쳐버립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주로 이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입구가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올 때마다 다른 입구로 나옵니다. 나와서 보면 달라요. 나와서 보면 여기가 어딘지 헤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후로는 아내와 다니면서 한 번도 틀린 여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내가 길을 한 번 간 길은 잊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저는 항상 내 느낌하고 다르지만 제 아내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항상 제대로 입구를 찾아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전 성경 번역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아마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내가 죽음의 처지에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비록 죽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비록 내가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돌려주셔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기도가 끝나면 시편의 저자는 조그만 확신이 마음에서 생깁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끝나고 돌아서면 다시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떠보면 현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남자들이 전화하는 방식과 여자들이 전화하는 방식이 참 다릅니다. 저희 아내가 한국에 계신 이 장모님하고 전화할 때를 보면 뭐 그렇게 미주해요. 고주알 뭐 김치를 담궜느니 뭘 했느니 오늘 수영을 했느니 뭘 했느니 별 얘기를 두 그 모녀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인어른하고 통화할 때가 되면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별일 없지.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아내 바꿔드릴게요. 그래 장모, 너희 장모 바꿔줄게. 그러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 비추어 고주하여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입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 오늘 이렇습니다. 꼭 이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더라도 부엌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9절 시작.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구절 처음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어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얘가 물로 불로 막 뛰어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외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들이 내게 현실로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백그라운드, 내가 가진 이 땅에서의 업적, 교회에서 했던 많은 봉사들, 선한 일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면 선한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의 처한 형편을 다 아뢰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나의라는 소유격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이런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구 아버지가 더 센가? 누구 아버지가 더 센가? 누가 더 힙파워 있는 친척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어릴 때 땡크 모는 삼촌도 만들어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타차, 화투 잘 치는 외삼촌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친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나는 누구누구랑 잘 아는 사이야. 나는 누구누구랑 막역한 사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 사기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칭해서 그런 사기를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야, 난 네가 부끄러우니까 좀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잘한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21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찬양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서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다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인들에게서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우리 몸된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병중에 있는 식구들, 우리 박규 장로님 무릎 수술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 김정수 집사님 수술 후 휴증을 위한 휴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많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다 같이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